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굳이 안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주 연속해서 지금 이제 구원에 관한 기초를 좀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구원을 받은 분들인데,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구원에 관한 교리에 관한 것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더 견고히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또 혹시라도 저희 중에 이러한 구원의 교리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또 그것이 명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었냐면, 첫째 시간에 지옥과 불못으로부터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큰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So great salvation. 정말 큰 그러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 맞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먼저 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죄의 결과,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 온 피조물에 대한 왕권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죄의 대가로 온 피조물이 신음하며 고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죄의 대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마귀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개 피조물인 마귀에게 이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께서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서 이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피조물처럼 죽음을 맛보셔야 했다. 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다.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죄의 대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는 형벌이 반드시 따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그런 법칙이다.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가나안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아말렉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 드렸고, 또 이 죄에 대한 그래서 최종적인 형벌이 뭐냐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불못이다. 지옥은 임시적인 장소입니다. 지옥이 맨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못은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 장소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보복하시는 장소가 불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지옥이라는 장소가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은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지금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함께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영원한 저주와 고통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양적으로도 무한한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무한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이 꺼지지 않는 영존하는 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이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사람이 불로 절여지는 곳이다, 통곡하며 이를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이곳엔 정말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아이 뭐 지옥 가고 말지, 지금 내 생활이 지옥인데 이것보다 뭐 죽어서 가는 지옥이 더 심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불못이 있는데 두려운 사실은 뭐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사실은 이 불못에 다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아담 이래로 모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와 영원한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구원이다, 이렇게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지 그 나쁜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장소로, 정말 좋은 상태로 우리가 또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시간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일개 피조물이고 지금 현재 죽는 존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그걸 살펴보다가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처럼 또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로워야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하나님처럼 또는 하나님만큼 오래 살아야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모든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100%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100%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100%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죄를 짓기 때문이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죄의 빚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내 힘으로 갚는 것, 두 번째 남이 갚아주는 것.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갚든 남이 갚든 어쨌든 그 빚을 갚아야만, 죄의 빚을 갚아야만 내가 그 죄의 빚으로부터 탕감받아서 자유로워지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내 힘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불가능해요. 이 불가능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했다면 하나님이 이걸 가능한 방법으로 열어두셨다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극소수이든지 아니면 전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예 불가능한 방법으로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그 빚의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빚의 액수는 바로 죽음으로 갚는 것인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럼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죄의 빚을 우리가 스스로 갚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이 또 육체적인 단순한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문제라는 것이죠. 영원히. 그러니까 그 죄의 빚은 영원히 죽는 거니까 값으로 따지면 무한한 값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 영원한 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남의 힘으로 이 빚이 갚아지는 방법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또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내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따로 있다면, 그 존재가 먼저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모든 빚을 갚아줄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마음도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갚아줄 마음이 없으면 말짱 헛거지요. 예. 갚아줄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도 헛거지요. 그래서, 마음과 능력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있는 존재, 즉,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의 빚을 다 갚아줄 수 있는 그 영원한 빚을 다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그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이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빚을 인간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실 마음도 있으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또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면서 죽으실 수는 사실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몸을 입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더라도 만약에 사람과 사람의 결합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어떤 인간이 태어나면 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죄의 빚을 대신 갚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신 방법이 처녀 탄생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없이 성령님의 씨로 즉 하나님의 씨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영원히 한 번에 그 모든 희생제사를 치루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 마음속으로 믿을 때 그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와 의의 상호 교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죄의 빚을 다 갚아놓으셨다고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모든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모든 의의는 우리에게로 넘어온다.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된다. 서로 치환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죄의 빚이 홀이도 남지 않고 다 갚아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죄가 남아있게 되면 그러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털끝만큼의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모든 죄가 다 용서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내가 덮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나를 보시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만큼 깨끗해지는, 내가 하나님만큼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인간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실 수 있기 위해서 처녀 탄생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쉽게 얘기해서 밥상을 다 차려놓으시고, 우리에겐 뭐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숟가락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숟가락만.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서 이 숟가락 드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그 거룩하신 영께 무례히 행한 죄 때문에 인간이 영원한 불못에서 불로 절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로워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지난주에 설명드린 거고, 이제 그 두 번째 조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오래 살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이제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처럼 오래 살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는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반대로 죽는 문제,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숨이 끊어지는 정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죽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또는 예수님 안 믿으면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에 참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나 보다, 이렇게 좀 착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고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어서 불못에서 사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누구와 사느냐가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을 일컬어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살긴 사는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건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제가 또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은 인간과 하나님이 다를 게 뭐냐, 차이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원히 사시고 인간도 영원히 살면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은 것이냐? 아니지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하십니다. 우리 그냥 그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의 개념, 무한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경험을 못하잖아요. 영원이 뭔지를 경험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가 유한한 사고력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서부터 영원후까지 영원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영원하다 할 때는 그건 뭐냐? 인간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 때 그건 뭐냐? 인간은 태어난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물질 세계가 생긴 이후로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아담의 허리에 있던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태어나는 그 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이래, 그 창조된 이래로 혼이 창조되는 것이죠. 창조된 이래로는 그 다음서부터는 그 앞쪽으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태어난 시점이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다 태어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태어나면 태어난 그 다음서부터 그 앞부분으로는, 시간상 앞부분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살든, 영원히 하나님과 살든지,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영원이라 해도 질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간이 이렇게 이제 영원하게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영생한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 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이고, 불못에서 살게 되면은 그걸 영사인 것이죠.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존재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좀 살펴볼 때 이 죽음의 개념이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멸되거나 멸절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만큼 오래 사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죽음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분리이지 사멸되거나 멸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은 다 그냥 멸절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죽음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영적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 사망. 이건 뭐냐? 이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서 생긴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셨냐면 그 엄청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까지를 주신 것이죠. 그게 선악과 문제죠. 그런데 이 인간이 그 자유를, 그 엄청난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었냐면 이 그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의 문제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죠. 죽으리라. 그런데 결국은 이 아담이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까? 먹는 그 날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그 날에. 그런데 이 아담이 그것을 먹었는데 먹는 그 날에 육신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육신이 죽지 않았어요. 그럼 혼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혼도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혼이 죽었다면 생각하거나 뭐 감정을 느끼거나 하는 게 없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희노애락을 느끼고 상상을 하고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작용이 지금 혼의 작용입니다. 육의 작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담이 지금 범죄한 바로 그 시점에도 여전히 아담이 혼이 죽지 않고 육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죽었겠습니까?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영이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죽지 않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대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짐승 한 마리를 하나님 대신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짐승 한 마리를 대신 죽이셔서 그 피 묻은 가죽을 온몸에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속자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죽음을 면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 하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도 어느 정도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대속자, 완전한 대속자의 어떤 모형으로 이제 주어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아담에게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긍휼인 건 맞죠. 왜냐하면 범죄하는 그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영과 혼과 육 전체의 죽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속물을 통해서 이제 그 육이 그날 죽지 않게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영적인 그러한 죽음만 죽게 하시고 그 어쨌든 또그 모든 영과 혼과 육을 다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다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 짐승의 그 희생을 우리가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범죄하는 그 순간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영은 인간의 영은 성막의 구조로 볼때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함께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3분의 2 지점이 성소에 해당했고 나머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3분의 1 지점이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그 3분의 1 지점이 지금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밝혀주신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인간에게도 지금 이렇게 모두가 다볼수 있는 몸이 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게 혼과 영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 가장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영이 지성소와 같기 때문에 그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in spirit, 영 안에서, 영으로 경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지금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장소예요. 아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제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안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럽혀진 그 아담의 영 속에 하나님이 계속 머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그 뜻에 사람의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가봇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이가봇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영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 영이 이제 마치 축구공으로 치면 바람 빠진 축구공 마냥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영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 이래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 첫 번째 아담은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 가보니까 아담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아들들을 낳죠.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의 형상대로 지금 모든 인류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우리가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보실 땐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혹시 여기 중에 이 중에 혹시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도 제가 말도 하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하는데 제가 왜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적 사망이 임한 이 순간에 인간에게 인간이 이제 썩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아담의 몸이 썩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죽음, 즉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몸이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화도 일종의 썩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화가 일어나면서 아담이 930년째가 됐을 때 그때 완전히 노화되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지요. 그래서 썩는 육체가 되면서 이제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영적 죽음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죽음이라고 할 때 영이 없어졌다, 사멸됐다, 멸절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떠나신 거다. 그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아담의 영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떠나신 거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항상 분리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분리. 사멸이 아니에요. 분리되는 것이에요. 영적 죽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과 아담의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육체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 이것은 아담의 후손, 아담과 또 아담의 후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제 대부분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류 중에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독특한 부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었지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육체적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 받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첫째 사망, 즉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할 텐데, 이 숨이 끊어진다는 게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절되거나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것이 지금 육적 사망, 첫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할 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의 죽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 35장에서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라헬이 이제 아기를 낳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고가 매우 심했다 그랬어요. 17절에 35장입니다. 17절에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18절에 보니까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렇죠?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가로 열고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혼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혼이 떠납니다. 그렇죠. 이게 분리되는 것. 또 영어 표현에서는 그 gave up the ghost, 그 숨을 포기한다, 내어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죽음과 관련된 표현이 전도서 12장에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면요. 시편, 잠언, 전도서 맨 마지막 장 12장에 이제 1절에 보니까 이제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늙는 과정을 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늙어가는 과정을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그러니까 이게 다 늙어서 죽기 전에, 이게 지금 죽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7절에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영이 그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창세기 35장에서 지금 사람의 혼이 떠나가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영이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와 지금 분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 즉 육적 죽음도 뭔가가 멸절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문제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죽음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만약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밥만 많이 먹고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다가 죽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우린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인 것은 다른 모든 짐승과 구분되는 것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 삶이 뭐고 도대체 죽음이 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 보니까 1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원한 이 불못에 최종적으로 지금 이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을 지금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21장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영원한 지금 불못에 가는 그러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러한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될 때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0장, 다시 그 20장 그 앞쪽에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럼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겠네요. 여기 둘째 사망이 나오니까 첫째 사망도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첫째 사망과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과 둘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부활에서 둘째 부활이 지금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크고 흰 왕좌 앞에 설 때 이것이 지금 둘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없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크고 흰 왕좌 심판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저주받은 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죽든지 아니면은 믿은 채로 휴거되든지 그것이 지금 첫째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만 육체를 입고 부활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 크고 흰 왕좌 앞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지금 육체를 다시 입고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몸을 입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이 있어요. 정죄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는데 그때 지금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몸을 입고 이 영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볼 때 이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람들의 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그거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발견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죽게 되면 일단 영이 그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전도서에. 그랬는데 그때 그 육신을 입게 될 때 그 혼이 육체와 다시 결합하게 될 때 영도 같이 결합하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만약에 영이 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과 혼과 육 그러니까 그 전 인격이 전 인간 전체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둘째 사망도 그 개념 자체가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없어지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도 인간의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기 때문에 죽음이라 그랬어요. 영적 죽음도 아담이 죽은 그 영적 죽음도 하나님의 영과 아담의 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는 분명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 기본 개념이 분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처럼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사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못에서 오래 살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어공주 이야기 잘 아시죠? 이게 다 이제 그것이 사실 그런 어린이의 그 만화나 이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옛날 이야기들이 사실 그 마귀적인 것이 되게 많이 섞여 있는데 그 이제 그 인어공주도 일종의 그 어신, 그러니까 반인 반어, 그 다곤이죠. 그게 다곤. 다곤이 물고기 신이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변형되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이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보면 인어공주가 어느 날 이 물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 배 위에 있는 그 왕자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첫눈에 사랑에 빠지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는데 인어공주는 물 속에 살아야 되고 왕자는 육지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인어공주가 이 사랑하는 왕자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인어공주가 꼬리를 없애고 다리를 가지면서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어공주가 왕자님과 살려면은 왕자님처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야기해서 인간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물고기와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시적으로 이 산소 탱크를 들고 휘저고 다닐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인간이 물고기와 살려면 인간이 물고기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인간이 새처럼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를 타거나 글라이더를 타고 잠시 날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려면 인간이 새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물고기와 살려면 물고기의 생명을 가져야 하고, 인간이 새와 함께 계속 살려면 새의 생명을 가져야 하듯이, 인간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그렇게 오래, 즉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것도 대단히 쉽다는 것이죠. 이걸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럼 우리 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이든지 아니면 전무하든지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너무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건 뭐냐면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죠? 대답하기 따라서는 뭐 우리가 나오느라고 고생했다, 뭐 온 힘을 다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생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겐 그냥 아주 쉬운 방법 하나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는 육으로 태어난 거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 중에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에게서 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서. 그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로마서 1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 이게 지금 구원받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 구원받는 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깨닫고 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 이것이 지금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자, 태어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태어난 자들이다. 누구에게 태어나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 생명을 받겠죠. 우리가 개에게서 태어나면 강아지, 개의 생명이 있죠. 말에게서 태어나면 망하지. 말에 생명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겠지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누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냐?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분, 즉,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받아들이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보이지도 않는 분을. 거기 바로 뒷부분에 설명하는 게 보니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면 그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들을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태어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문제는 이것은 개선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은 점점 좋아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날로그라 그러는 거예요. 아날로그. 연속적인 어떤 물리량, 0.0이었던 것이 10점, 15점, 20점, 29점, 35점 쭉쭉쭉쭉 해가지고 99점, 100점에 이르는 이런 연속적인 이렇게 되는 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디지털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로 해서 오프 상태, 꺼진 상태가 아니면 전기가 들어온 1 상태, 온 상태. 0 아니면 1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다 무엇을 하며 살든지, 우리가 선행을 했든지, 뭐 공부를 많이 했든지, 뭘 하면서 살든지 하나님 보실 땐 다 계속 0점이었어요. 0점이던 인생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모셔드리는 순간에 갑자기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99점이 아니에요. 갑자기 100점이 돼버리는 문제인 거예요. 0이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1이 되는, 오프 상태에서 갑자기 온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100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는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개선돼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걸 하라고 얘기하는 게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생명을 이해하기 전에 사망을 먼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때 그때 그 사망의 반대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아까 그 영적 사망, 아담 영적 사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해 보세요. 영적 사망 뭐였어요? 아담이 지금 아담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그 지성소에 해당하는 영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고 회복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인간의 영 안에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는 그 반대 개념이 죽은 것이고, 다시 그게 회복되니까 그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첫째 사망 문제는 어떠냐? 우리가 첫째 사망 문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첫째 사망은 경험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죽었어요. 지금 육체적으로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우리 중에 어떤 상당히 많은 사람,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 첫째 사망조차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들림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죽음으로부터 면제되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이해가시죠? 아까 첫째 사망의 상태에서 그게 회복되는 게 지금 생명을 얻는 것의 개념이고, 또 영적 사망, 또 육체적인 죽음에서도 우리가 면제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생명인 것이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둘째 사망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살아있으면서 영원히 불에 절여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면제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구출되는 것, 그게 지금 생명,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얻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대단히 단순한 말인데 그 안에 사실 참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로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 받을 때 우리는 무서운 그 불못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출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껏해야 100년 사는 이 세상에서 뭐 좀 더 맛있는 거 좀 비싼 반찬 먹고 살았냐, 그냥 콩나물이나 뭐 이런 것만 먹고 살았냐, 김치하고 간장하고만 놓고 먹고 살았냐, 그 정도의 차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생에서 내가 누구한테 조금 더 인정받고 살 수 있냐, 뭐 그러니까 인생에서 복받는 그러한 문제의 차원을 그거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에 관계된 문제예요. 영혼에 관계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가?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만큼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만큼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조건, 하나님만큼 오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만큼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만 받으면 돼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어려운 거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준비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분을 모셔드린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고 하나님처럼 오래 사는 그 방법의 그 해답의 공통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하나님은 날 좀 믿어줘. 하나님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날 좀 믿어줘.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을 하셨는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그거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뒷감당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다고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자신의 상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게 선언을 받았냐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다시 없는 그런 상태가 되셨냐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큼 오래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럼 아직 구원 문제가 명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명확하지 못할 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순간에 즉시로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저 또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즉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한순간에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이 구원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박 형제님, 제가 오늘 이 순간에 이 문제를 좀 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도 또한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지만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순간에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었고 저도 이제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된 것을 확신합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다른 분들은 눈을 감으신 채로 그런 분만 잠깐 좀 손을 올렸다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문제를 미루지 마시고 혹시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 중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라도 이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 각자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좀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